출애굽기 151번 메시지 금향단 다섯 번째 그리스도께서 중재하심 구약의 예표들 중 가장 깊이 있는 예표는 출애굽기 30장의 분향단일 것입니다. 예표를 외면적으로 고찰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기도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향은 그분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금향단이 어떤 점에서 기도와 연관되어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깊이 살펴본다면 우리는 분향단이 사실상 우리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볼 것입니다. 오히려 분향단은 그리스도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단 자체가 그리스도의 인격의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기도의 예표가 아닙니다. 분향단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예표하는 것이지 그분의 기도를 예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향단은 기도하시는 그리스도, 중재하시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부활하신 후, 특별히 승천하신 후 개인적인 그리스도가 단체적인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그리스도가 중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몸과 머리를 가진 단체적인 그리스도도 중재하고 계십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중재하시고 몸인 교회는 땅에서 중재합니다. 그러므로 중재자는 그리스도 자신뿐 아니라 그분의 몸과 함께한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분향단이 의미하는 것이 아주 깊은 것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깊은 관념 메시지 149번의 그림을 찾아본다면 당신은 분향단이 성막 안쪽에 있음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단, 번제단은 성막 바깥쪽, 즉 바깥들에 있습니다. 분향단이 의미하는 것은 번제단이 의미하는 것보다 더 깊습니다. 지적한 바와 같이 성막은 분명히 확실하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분향단은 성막 안에 있기 때문에 분향단에서 기도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성막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의 관념은 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분향단의 의미가 심오하다고 말한 까닭입니다.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이 단의 깊은 의미와 관련된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성막과 바깥들에는 두 개의 단, 곧 번제단과 금향단이 있습니다. 성막 안에 있는 분향단은 기도하기 위한 것이고 바깥들에 있는 번제단은 희생물들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한 죄인이 바깥들의 단에서 속죄 제물이나 속건 제물을 드리기 위해 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는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 즉 바깥들의 단에서의 기도는 얕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밖에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드려진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얕은 기도를 드리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만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근거로 기도하는 것만 합니다. 믿는 이들 중에 분향단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드리는 법을 아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첫 번째 단에서 기도하기 위한 근본적인 상태와 요구는 우리의 대체물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나 우리의 허물들을 위한 속건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구속을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으로서의 그리스도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우리의 기도가 이것으로 멈추고 더 전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더 깊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는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가 더 깊은 것을 보고 체험적인 것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분향단을 단지 교리적으로 살펴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번 메시지는 단지 출애굽기 30장을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이 우리에게 금향단과 관련된 더 깊은 것을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젊었을 때 나는 남침례교, 중국 장로교, 형제의 모임에 다녔었습니다. 그곳들에 다니는 수년 동안 나는 다음과 같은 말로 종결하는 많은 기도를 들었습니다. 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써. 그러나 나는 다음과 같은 말로 끝맺는 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그 기도들은 바깥들의 단에서 드려진 것들이었지 분향단에서 드려진 기도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 생활이 아주 얕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깊은 생활, 내적인 생활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피로 기도하는 것은 얕은 것이나 분향단에서 기도하는 것은 깊습니다. 피와 불. 분향단은 주로 속죄 제물의 피로써 번제단과 연결되었습니다. 속죄 제물의 피는 먼저 바깥들의 단에 뿌려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피는 분향단으로 가져와져서 그 위에 뿌려졌습니다. 나머지의 피는 번제단의 바닥에 쏟아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구속하는 피는 두 단들을 연결했습니다. 이것은 분향단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는 첫 번째 단에서의 체험에 근거해야 함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단에서 체험한다면 우리는 두 번째 단에 기도하러 갈 수 있는 근거, 표준, 입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두 단들은 또한 불로 연결되었습니다. 바깥들의 단에서 제물들을 태웠던 불은 성막 안의 분향단에서 향을 태우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두 단들은 피와 불로 연결되었습니다. 피는 우리의 죄와 허물들이 모두 처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죄가 없어졌으며 허물들이 사라졌습니다. 피는 우리에게 이것을 확증시켜줍니다. 이것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아무것도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피는 죄와 허물들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제가 됨. 불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은 우리의 모든 것이 제가 되어야 함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제가 되도록 타야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들 중에 어떤 이들은 종종 천연적인 것에 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천연적으로 되지 않는 방법은 단 하나이며 그 방법은 우리가 제가 되도록 타는 것입니다. 타지 않는다면 당신은 여전히 천연적일 것입니다. 당신 앞에 나무 탁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탁자는 본래의 천연적인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나 탁자가 타서 제가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천연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 제가 되도록 탈 때 그것은 더 이상 천연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시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믿는 이들이 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갈망이지 나의 갈망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은 우리가 태워져 제가 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이 말을 듣고 타서 제가 되신 분은 그리스도이다. 단의 불은 그분을 태우지 나를 태우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표론에 따르면 제물을 드리는 자는 그의 손을 희생물에 얹음으로 그 희생물과 그가 동일시됨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희생물이 그것을 드리는 자도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 안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분을 믿었을 때 그분에게 우리의 손을 얹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의 손을 그분께 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타서 제가 되셨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타서 제가 됩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타서 제가 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 답을 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의 죽음은 부활을 가져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부활 안에 있으며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단지 교리일 뿐입니다. 그들은 실제적으로 그것을 많이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속죄제물에서 세 가지, 곧 피와 재와 하나님께 올라가는 달콤한 향기를 볼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피와 재는 우리와 관련되는 반면에 달콤한 향기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들이 모두 처리되었음을 표시하고 확증하는 피가 있음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끝났다는 표시인 죄도 가집니다. 죄가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천연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끝나고 태워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천연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즉, 우리는 죄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교리적인 사실일 뿐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아직도 체험적인 사실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되는 실제의 체험을 더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만 십자가 위에서 흘린 피만을 알고 있음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또한 불이 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 믿는 이들에게는 피는 있으나 죄는 없습니다. 그들은 천연적인 채로 태워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죄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믿는 이들이 어떻게 성막 안의 금향단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 답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들을 자백할 때 우리는 그분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첫 번째 제단에서 얕은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는 중재의 기도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황을 위한 개인적인 기도이지 다른 이들을 위한 중재가 아닙니다. 중재는 첫 번째 단에서 드려질 수 없으며 반드시 두 번째 단에서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두 번째 단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먼저 제가 되어야 합니다. 즉 그들은 천연적인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분향단에서 기도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은 제가 되어야 합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곧바로 분향단에 갈 수 없습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는 먼저 진설상에 가야 하고 그 다음에는 등대로 가야 하고 그 다음에는 지성소 안에 증거계에 가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중재하러 분향단에 갈 준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시야와 미덕. 우리의 행위는 생명, 진설상의 떡이신 그리스도와 반대됩니다. 우리의 시야는 우리의 빛, 등대이신 그리스도와 반대됩니다. 우리의 미덕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향, 분향 다니신 그리스도와 반대됩니다. 우리의 행위와 시야와 미덕은 모두 하나님의 간증, 괴이신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우리의 천연적인 존재와 같습니다. 우리가 죄가 된다 해도 여전히 우리의 천연적인 행위, 천연적인 시야, 천연적인 미덕을 가지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어떤 행위나 시야나 미덕을 갖지 않습니다. 죄가 가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는 아무것도 갖지 않습니다. 죄가 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즉 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고 우리 자신을 어떤 것으로 간주하는 한 우리는 성막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막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성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기억합니까? 성막은 성육신 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막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위해 요구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야 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무가 되어야만이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는 여전히 우리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때 우리는 그분 안에 있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어떤 것이고 아직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천연적인 행위, 천연적인 시야 혹은 관점, 우리의 천연적인 미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형제는 자신을 아주 쾌활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여길 것입니다. 결혼한 어떤 형제는 특별히 자신을 그의 아내보다 아주 쾌활한 사람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성막 안에 분향단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자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막 안에 금향단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죄가 된 사람입니다. 이것은 그가 더 이상 자신의 천연적인 미덕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을 뜻합니다. 그의 천연적인 미덕과 행위와 시야 모두가 죄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자신의 행위, 우리의 천연적인 행동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분을 누릴 수 없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다만 교리가 아님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체험을 통하여 배운 것입니다. 체험으로 나는 나의 천연적인 행위를 잡고 있을 때마다 내가 나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함을 알고 있습니다. 체험으로 나는 내 자신의 시야, 내 자신의 관점, 내 자신의 지식을 갖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을 때 나의 빛이신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끊어지고 나의 등대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없었음을 또한 배웠습니다. 내가 천연적인 어떤 시야도 갖지 않을 때만이 그리스도가 나의 등대로서 나에게 체험이 될 수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다른 이들로부터 받는 질문들은 우리의 천연적인 시야, 관점, 지식에 있어 우리를 시험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와서 어떤 형제나 어떤 교회에 관해 질문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당신의 질문은 나에게 시험이 될 것이며 나의 대답은 내가 나의 천연적인 시야를 여전히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를 나타낼 것입니다. 내가 나의 관점, 시야, 지식을 붙들고 있다면 그리스도는 나의 등대가 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나의 천연적인 시야나 관점을 갖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는 나의 체험 가운데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나의 등대가 되실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천연적인 빛 대신에 나는 신성한 빛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영적인 빛을 소유하게 될 것이며 이 빛은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너무나 많은 때 우리는 우리의 천연적인 시야에 따라 형제들이나 혹은 교회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천연적인 시야가 아닌 우리의 빛이신 그리스도로 문제들을 봅니다. 두 번째 단에서 기도하고 중재하는 사람은 그의 천연적인 시야 대신 영적인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분향단에서 중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향이신 그리스도를 가집니다. 그 사람은 그의 천연적인 미덕을 더 이상 갖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그로하여금 합당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의 생명 공급이시며 참된 빛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의 빛이시며 하나님께 올라가는 달콤한 향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의 미덕이십니다. 이런 사람이 분향단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단, 즉 바깥들의 번제단에서 기도하는 것은 어떤 것도 중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단, 즉 성막 안의 금향단에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중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단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많이 기도하지 못합니다.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분배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움직임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교회들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중재합니다. 첫 번째 단에서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상황으로 점유되지 않고서 그렇게 기도하기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단에서 기도할 때 우리 자신으로 점유당하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자아가 분향단에서 드려지는 기도들과 관련이 없는 까닭은 이 단에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에서 중재하려면 우리는 먼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첫 번째 단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종종 그들 자신에 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들은 그분께 긍휼을 달라고 부르짖으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도와달라고 그분께 구합니다. 첫 번째 단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 밖에 있기란 아주 어렵습니다. 이 단에서의 기도는 우리 자신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 번째 단에 이를 때 우리는 십자가와 상과 등대와 궤를 통과했습니다. 상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천연적인 행위를 갖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갖습니다. 등대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천연적인 시야를 갖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우리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갖습니다. 이제 우리는 궤에 이를 때 우리가 무엇을 체험하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궤는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휘장으로 상징되는 우리의 천연적인 존재와 대비되는 하나님의 간증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휘장이 우리의 천연적인 존재이며 이 휘장은 궤와 대비된다는 사실에 인상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존재는 우리의 행위, 우리의 시야, 우리의 미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천연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간증이신 그리스도와 대비됩니다. 당신은 궤를 가리는 휘장이 궤와 대비되며 그것은 당신의 천연적인 존재를 의미한다는 것을 전에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네 가지 문제, 곧 우리의 천연적인 행위, 우리의 천연적인 시야, 우리의 천연적인 미덕, 이 세 가지의 구성체인 우리의 천연적인 존재를 가집니다. 어떤 형제가 스스로 자신을 신사라고 생각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아주 좋은 남편이며 아버지입니다. 더욱이 그는 천연적인 시야를 가졌으며 지식이 많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는 또한 미덕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형제를 탁월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는 선한 행실, 좋은 시야, 좋은 미덕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천연적인 사람입니다. 즉, 그는 그의 천연적인 존재에 따라 살아갑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분향단에서 기도할 수 있는 성막 안에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한 그는 성막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분명히 그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수년을 거쳐 체험한 것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나는 30년 전에는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내 체험으로 배웠던 것은 부적합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분향단에 대해 배웠던 가르침들은 아주 교리적인 것이었습니다. 지적한 바와 같이 나는 분향단을 단지 교리적으로 말하는 것에 주의하지 않습니다. 나의 부담은 분향단이 체험으로 예표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분향단이 예표하는 것은 아주 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분향단에서 중재의 기도를 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제가 되어야 함을 가리킵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천연적인 행위, 우리의 천연적인 시야, 우리의 천연적인 미덕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천연적인 행위를 가져서는 안 되며 우리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천연적인 시야를 가져서는 안 되며 우리의 향이신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천연적인 미덕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천연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휘장이 없습니다. 휘장 대신에 우리는 궤, 즉 하나님의 간증이신 그리스도를 가져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분향단에서 중재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성막의 여러 정거장들을 여행한 후 우리는 이제서야 기도할 수 있는, 즉 중재할 수 있는 금향단에 이릅니다.